고린도전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5절 말씀인데 19절부터 23절까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헬라 세계로 뛰어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같이 헬라인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부러웠어도 아니고 그들처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 위한 그의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이 이 시대 우리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동일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일한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시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의 생각을 읽게 하시고 그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도 모르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여튼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나라 전체의 구호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잘 살아보세였겠습니까? 한 세대 동안 계속 우리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게 오직 경제 성장에 집중되었던 그런 구호였어요.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에 국민 소득이 1000불만 되면 그야말로 무슨 꿈이 이루어지는 듯 그렇게 달려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뭐 소득이 1000불이 아니라 10000불이 되어도 우리가 이게 잘 산다고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30000불이 된 데를 잘 삽니까? 그때 우리 뭐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렇게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넷이 있었어요. 네 마리의 작은 용이다. 그래서 뭐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싱가폴, 홍콩, 그게 다 같이 이제 경제 성장 모델을 이렇게 추구해 가던 때인데 지금 싱가폴은 80000불이 넘었어요. 소득이. 우리는 30000불 뭐 돼서 주춤거리고 있지만. 왜 그런 차이는 났을까요? 그러면 80000불 되면 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잘 사는 겁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사는 기준을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 사는 기준을 소유에서 찾아요. 뭐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가지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인기를 가지든지 명예를 가지든지 뭔가를 가지는 데서 소유하는 데서 잘 사는 조건이 시작이 된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그 기준, 잘 사는 기준은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판가름이 난다. 이게 여러분 신앙적 태도요. 신앙의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살고자 한다면 세상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아가지고는 잘 사는 길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본다고 잘 사는 길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주일 오후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기 온 것은 세상이 잘 사는 방식과 다른 길이 여기에 있다. 그걸 나름대로 어렴풋이나마 알거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기준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 사는 기준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것,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멀리멀리 배척하는 것, 그건 잘 살래야 잘 살 수 없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좀 잘 지내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더니 이 백성들이 세상으로 가서는 또 세상 백성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또 쓸모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의 모습이고 표상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들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러면 이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걸 믿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뭐 갈등이 그칠 날이 없죠. 분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준인데, 내가 삶의 척도인데, 당신이 기준도 될 수 없고 나도 기준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타협이 될 텐데 내가 기준이고 당신은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거기는 뭐 이게 권력만이 질서가 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자만이 정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돈이 있어야 그 사람이 기준이 되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이 무슨 기준이 되겠어요? 그런 세상의 질서는 그게 자본주의적 질서건 무슨 뭐 사회주의적 질서건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적 질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이 정당화시켜 놓은 기록일 뿐이지 역사의 기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정의 이런 걸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는 뭐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면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일찍이 다수에서 교육받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소위 말하는 뭐 성공 가도를 달리기로 마음먹으면은 거기서 충분히 소위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웬일인지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서 소아시아나 헬라 지역으로 보냄으로써 그는 그곳에서 내가 기준이 아니다 더 이상 더더군다나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도 기준이 아니다 또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헬레니즘 세계의 철학도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헬레니즘 세계에서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신전을 짓들고 만들고 있는 그 우상도 기준이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비로소 인생의 길이 열린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다. 로마 제국이 그 정도 잘 사는 거죠. 로마 제국에 다 노예들 부리면서, 여러분 그 호사서금은 지금 뭐 부자들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호사서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향해서 당신들이 사는 게 삶의 기준이나 잣대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도 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 뭐 걸면은 해결 안 되는 일이었고, 뭐 은행 잔고 찾아서 적당히 뭘 누리면은 뭐 못 살 게 없고, 아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뭐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신앙에 쑥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관념적으로 뭐 신이 있을 것이다, 신은 있어야만 한다, 그런 신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못 삽니다. 나는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에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힘이 있으면은 지푸라기를 잡지 하나님 안 잡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린 지금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게 뭐라도 있으면은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웬만하면은 그 사회에서는 지식인이고 그 사회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것은,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 안전하다고 지켜왔던 것들, 내 삶에 성공의 지표로 삼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잘 사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구나, 그건 잘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발견한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전할 건가, 이거 하나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세상이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기준을 충분히 따라갔었고, 그런 기준대로 잘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전혀 뭐 그런 걸 누려보지 못했다면 뭐 그런 그의 메시지가 아마 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성공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살았고, 또 그 당시에 뭐 산헤드린 공연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 정도면은 뭐 그 사회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길 없는 탑 정상에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누리던 걸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두 종류밖에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자유인이거나 아니면 노예거나, 자유인이거나 노예는 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종이면 종이고 노예면 노예지 자유인은 아닙니다. 자유인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나는 종이다.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건 뭐 이게 역설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패러독스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났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모든 그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 기회로 삼지 않고, 내가 방탕할 기회로 삼지 않고, 그 자유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하는 자다.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을 포기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다 포기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이게 모순이냐는 말이죠. 나는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나는 자유롭지만은 이제 자유를 다 포기했다. 내가 맛본 자유가 너무나 이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당신들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시대는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거나 교회는 점점 쇠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노예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노예지만은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노예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맛본, 자유를 쟁취한, 자유를 이미 획득한 우리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저 종처럼 다가가서 종들 속에 섞여서 종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어떻게 보면 반성경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뭐 그 열두 사도들하고 친한 관계가 되었다고 칩시다. 베드로하고도 뭐 형님 동생하게 사이가 되고 뭐 요한하고도 뭐 서로 말 트고, 그래서 너도 들어와라. 그래서 그 뭐 열두 명에다가 하나쯤 더 껴서 13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걸로만 끝났다. 그러면 아시아 세계나 헬라 세계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만 하나 잘 지어놓으면 됐지. 예. 그러나 그들은 다 흩어져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전하기 위하여,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걸 선물하기 위하여,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으로 못 사는 삶이에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결심으로, 인간의 무슨 뭐 대단한 그걸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쳐야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이런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그러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있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사람들이 다 폭발하듯이 뛰어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 교회를 잡으러 다니고 그런 교회를 체포하고 그런 그 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짓을 하던 바울조차도 다시 예수님께 사로잡히자 말자 그런 헬라지와 소아시아를 전전하는 쫓아다니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의 사도됨을 변명도 하고, 그리고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어쩌면 그는 유대교라고 하는 큰 종교적 굴레에서도 이제 해방이 된 것이죠. 더 이상 그는 유대교라는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지만 만약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마치 유대인처럼 내가 행동할 것이다. 나도 뭐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할례 받았다면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세계에 와서는 나는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의 세계에 와서 나는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내가 행동할 것이다. 행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이라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고자 하기 위해 그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되고자 죄인의 틈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맞을 때는, 우리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의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분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의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곧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될 만해서 될성 불러서 사랑한 게 아니고, 될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누가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누가 싹수가 노란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합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 가망이 없고 아무 싹수가 없고 아무 희망이 없지만 먼저 사랑을 쏟아부었고 퍼부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애를 낳아보라는 거예요. 결혼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이게 원수구나 그걸 곧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원수구나.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폭이 비로소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 원수하고 사이에 애가 태어나면은 또 다른 원수가 또 태어난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뭐 대소변도 못 가린다고 매일 두드려 팹니까 어떡합니까? 기저귀를 열 번, 20번 갈아도 그걸 갈아줘야지. 너 화장실 가릴 때까지 내가 너 절도 안 알아줄 거야. 그런 못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줌 싸고 똥 쌀 때마다 갈아준단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사춘기 지나면 꼴 같지 않은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인간 같지 않은 게.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이지만. 돈 한 푼 못 버는 주제 다 가지고 나가고 말이에요. 그래도 호적을 파지 않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그냥 자식이지 자식이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가정을 허락했는데 또 이제는 가정도 안 가지겠다네. 결혼은 또 뭐하러 또 뭐 하냐고 말이지. 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 또 자꾸 하라 그러면 동성끼리 해버리고 말이야. 뭐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아는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얼마나 큰 자기 비움인지, 이걸 알아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 그 같이 될 만한 사람이라 같이 되죠. 뭐하러 같이 됩니까? 우상 다니는 신전에 다니면서 뭐 성창들하고 자기나 하고 말이야. 이만큼도 삶을 배울 게 없는데 왜 그 사람들 같이 되고자 하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고 남미까지 가고 저기 뭐 먼 데를 간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사는 게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고 우리하고 같은 문화적 공감대가 전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요.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같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래도 또 혼자 가면 실수하니까 가라.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 항상 함께 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가게 되면 더 이상 내 욕망이 이끄는 삶, 내 야망이 이끄는 삶, 내 정욕이 이끄는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이끄는 삶, 그분의 비전이 이끄는 삶, 그분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핸들 잡고 있다가 핸들 내어드리는 것, 내가 배 항해 키를 잡고 있다가 키를 내어드리는 것, 그분이 선장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끼어드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기 어려우실 것이고, 내가 물러서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기가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사람 저래서 안 가는 거, 이 사람 이래서 안 가는 거, 이건 이 문화가 싫고, 이건 저 문화가 싫고, 술집은 술집이라도 싫고, 뭐 저건 노름은 노름바이라 싫고, 뭐 우리 갈 데가 어디 있는데, 교회밖에. 그러나 여기 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면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예수님 같이 좀 누리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을 안 가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위축이게 지경이 줄어들고 점점 위축되어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눈치 보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겠죠. 뭐 카타콤처럼 숨어들든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아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오직 한 가지 목적, 나는 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걸 다 도와준다니까요. 그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만약 그 일을 열심히 내가 한다면 네가 뭐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은 물론이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 재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삶. 그런데 거기 가서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시끄럽단 말이에요. 가서 말없이 섬기면 되는데 거기서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 일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반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이고 내가 먼저 다가간다는 말이고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방식대로 그 사람들이 다가가야 되고 그 사람들 먼저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들 먼저 사랑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까 말까 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베푸는 것도 없고 뭐 손해보는 것도 없고 내가 이익 보자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뭐 복음은 안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 사람들 얻어서 무슨 내가 출마하려고? 그 사람들 표를 얻으려고? 그 사람들 지갑을 열게 하려고? 아니요.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굽신거린단 말이에요. 아봅니까? 눈치 보는 겁니까? 비굴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면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는 적어도 낫지. 그래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1장,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은 나다. 그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게 아니고 난 죄인 중에 괴수단 말이에요. 나처럼 뭐 믿은 사람은, 뭐 늦게 믿은 사람은 이런 고백이 쉬워요. 그런데 뭐 몇 대째 예수 믿은 사람은 괴수는 내가 왜 괴수해? 저 사람이 괴수고 나는 부두목이지 뭐 이 정도죠.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한테 가지도 않아요. 저 불신자들, 저 나쁜 자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전 불쏘시개라고 얘기했어요. 저 불쏘시개들. 지옥에서 불에 타 죽을 놈들. 그러니까 그 고생을 유대인들이 고생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구하라고 먼저 불러줬더니 말이지. 예. 네. 참,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갖다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아주 쉽게 의역을 해놨어요.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뜻을 두었지만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메시지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들의 관점을 이해해야 돼.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사물을 파악해야 돼. 우리는 너무 심플하죠. 우리는 의롭고 저 사람들 죄인이니까. 저 사람들은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접촉점이 없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통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 우린 너무 잘나서 너무 어이로워요. 보는 시선도 달라. 벌레 보듯이 봐. 그러니까 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물론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죄인이지.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왜 사랑하는데? 그래야 이 얘기라도 되지. 그 예수님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데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기는 그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버스 타면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튀어버리고 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 소리 듣고도 믿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사람들하고 적어도 이게 접촉점을 만들려면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세일에 필요하지 않지만 세일에 따라가 주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지만. 아, 제가 이건 참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두바이에 가서 한 석 달간, 아부다비에 석 달간 제가 이제 뭐 선교지 뭐 가서 뭐 좀 선교지 교회도 좀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 두바이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두바이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아부다비에서 두바이까지 한 차로 사막 그 길을 두 시간 이상 달려야 돼요. 오셔서 이제 우리를 픽업해가 제 아내하고 둘이 픽업해가지고 두바이에 데려갔어요. 나는 두바이 딱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그 가장 큰 몰, 그 두바이 볼 게 그때는 몰밖에 없더라고. 몰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뭐 다른 병은 별로 없었는데 그 백화점 근무력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화점 들어가면 다리가 풀리고 뭐 가기 싫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얼굴에 이제 실하는 내색이 이제 가득했어요. 왜 나를 여기 데려왔나. 이 더운 사막에서 여기까지 와서 뭐 하나. 그 안에 갔더니 또 뭐 안에 스키장을 만들었는데 시커먼 여자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그냥 희한한 스키를 타는데 이제 이거 완전히 진짜 뭐 정말 꼴불견이에요. 왜 왔나. 가면서 계속 왜 왔나. 앉아서 쉴 데 없나.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너댓 시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날 이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드디어 언쟁이 시작된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군가 서비스를 그렇게 자기 시간을 쪼개서 와서 그 두바이를 관광을 시켜주면 열심히 보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뭐 표정을 해야지 꼭 벌레 씹은 표정으로 해가지고 뭐하러 따라왔나. 그러면 그 모시고 온 사람이 도대체 뭐냐. 그 사람은 뭐 할 일이 없는 사람이냐. 도대체 당신은 뭐 그런 태도가 다 있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뭐가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목사 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 같으면 어따 대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근데 하여튼 뭐 밤새 언쟁을 했어요. 밤새 언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왜 당신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이해를 못하냐. 아, 목사를 하겠다면 사람이 모이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데 교회는 안 모이냐. 저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교회와 연결시킬 방법은 없나? 왜 그런 걸 생각하면 되지? 거기 가서 나는 여기 못 올 때를 왔다고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한 방 이렇게 좀 맞은 것 같은 생각만 좀 들었을 뿐이고 화는 안 풀렸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선교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선교란 뭡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화가 생겼나? 왜 이들은 이런 문화를 못 버리나?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생활 방식을 고수하나? 그게 우리가 꼭 선교지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른 학교를 간다든지 무슨 뭐, 예, 뭐 병원을 간다든지 무슨 뭐 상점을 간다든지 어딜 가더라도 거기 만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걸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것 말고 사랑이 시작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 사랑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뭐 신학교를 나왔다는데 무슨 뭐 설교를 한다는데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뭐 구원을 못 받게 하면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중요해서 너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코드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 쓰는 언어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야 무슨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무슨 예수를 전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내가 모든 사람과 같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곳에 내가 그들 눈높이로 다가가여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 복음이 전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더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내가 그렇게 이해가 되나? 이런 걸 좀 보라는 것이죠. 네? 저는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의 죄를 다 덮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뭐 떠들 일이 있습니까? 뭐 가서 뭐 외고 펴고 상담할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허물이나 간점이나 이거 다 그냥 덮어주잖아요. 예. 그걸 까발렸으면은 여러분 뭐 부모하고 자식 원수 되죠. 다 원수 됩니다. 다 덮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녀가 어른 구실하고 사람 구실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까닭은 그걸 배우는 그걸 그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 허물이 마치 내 허물이고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와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달리기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그분이 달린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뭐 이렇게 뭐 설교 잘하고 무슨 뭐 이런 거 뭐 성경 암송 잘하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해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거나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네 발로 깁니다. 수염도 뜯깁니다. 머리털도 뽑힙니다. 한 번도 화 안 냅니다. 그죠?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머리 손을 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오늘 흩어지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허락하신 자리,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중요한 생명을 알게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나머지 일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내 탓하지 말고 주님 탓하시고 주님한테 한 번 더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면 제가 제 모든 것 드렸으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수치, 어떤 고난, 어떤 박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기회가 있다면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대히 입을 열어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을 한 3개 혹은 또 한 4개 정도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소유에 미쳐가는 이 사회가 다시 관계로 돌이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함께 챙기고 책임지기보다는 혼밥이다, 혼술이다, 혼자 산다 그러면서 혼자 모든 걸 소유하고 누리려는 경향에 출산율도 바닥을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다 다 망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회에 정말 답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이번에 그 교회 속 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낙심한 그리스도인은 반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황은 뭐 보면은 지금 누구도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도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어떤 자연재해가 오건 무슨 뭐 어떤 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목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창조주라고 믿기 때문에 뭐 끝까지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저 한 사람 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나? 아니요, 저 한 사람을 전함으로써 세상은 달라진다. 이걸 믿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네. 이 땅에 단 한 번 오셔서 빛이 네. 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을 했고, 예. 단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더니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소아시아 교회들과 헬라 세계 교회가 생김으로써 지금 이 땅까지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마치 온 우주의 지구가 먼지보다 작듯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지구조차도 한낱 점에 불과하다면은 우리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없는 것이죠. 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여기서 절망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그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사가 큰 규모로 이루어져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소망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혼자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우리가 어떤 관계 정말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혼자 있어도 고독하다고 느끼지 않는 까닭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단독자로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차올랐을 때 그 주님이 쏟아지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가 내가 이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 중심에 불 붙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불이에요. 불. 우리 안에 불이 담기면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딘가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까닭은 불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불이 붙은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겠다 뭐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걸 그만두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불이 일어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나는 게 필요하고 사랑이 불 붙는 게 필요하고 사랑은 어딘가를 향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곧 주님의 열정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불붙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아,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여기 그래서 아침 예배 온 분들 들어 계세요. 갑자기 뭐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요새는 뭐 간단하잖아요. 택시를 보내주더만 내가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분 태워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분 태워가지고 여기 와서 복음을 또 듣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에서 사랑의 불길이 일기 시작하면 꼭 사람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내 안에 담기면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대상이 꼭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다고 믿고 그 사람을 나한테 맡기셨다고 믿으시고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면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은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이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찾아오는 것인가요? 제가 찾아가는 것인가요?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믿음이 점점 옅어져감을 느낍니다. 믿음이 있을 땐 참 좋았는데 믿음이 사라지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힘을 느낍니다.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한 지도 꽤 되었는데 저는 주님께 버려진 양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도망가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믿는 주체를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건 불안한 믿음이에요. 그건 내 컨디션에 좌우되는 믿음이죠. 내가 좀 뭐 열심히 예배 나가고 교회 좀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게 되는 믿음이죠. 내 행동과 내 사고와 내 생활 반경에 지배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지 나에게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지 영생이 온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그 말씀으로 믿게 된 거란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에게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면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내가 조금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지난달에 내가 좀 헌금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점점 더 행위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을 때는 더욱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욱더 성경을 소리대어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본인이 들을 때 그 믿음이 안에서 생긴다는 것이지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은 그건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건 오락가락하는 거라서 의지할 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늘 믿음은 성경에서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내한테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독한 사람 많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맹신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알아요? 살인할 만큼 믿음이 강하고 테러할 만큼 믿음이 강하고 여러분 평생 약속한 걸 지킬 만큼 믿음이 강해요.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해로운 믿음이에요. 그런 신념은 해로운 믿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어렵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나 살고 남 살리는 게 믿음이에요. 남 힘들게 하고 나 힘든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니는 사람마다 없어. 야, 너 제발 좀 성경 읽어. 제발 좀 성경 읽으라니까. 니나 읽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런 소리 듣는 거죠.
예. 저는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은 그 말씀해 주신 이가 아까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자였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하다못해 무슨 뭐 대통령 좀 안다 뭐 무슨 뭐 우리 뭐 집에 누가 대법원장이다 그래도 아마 뭐 별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게 그만큼 그렇죠. 큰 배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분 뜻에 따른 것이고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목적에 따른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그분이 부르셔야 간다. 그래서 완전하게 내 삶의 스토리가 그분의 스토리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불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샬롬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그 과정 전체를 내 삶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지금 좀 안 되고 있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도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주는 거란 말이죠. 네. 내 안전의 기초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초다. 그걸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두렵지 않다는 거하고 그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네요. 알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물살이 빠른 강 냇가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몸이 휘청거려서 못 지나가요. 근데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안고 지나가면 안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돌이 그게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 없으면 편할 것 같아. 근데 그거 없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난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감싸 안아야 돼. 예,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그걸 강을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난이나 이런 걸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하는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 때문에 덜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업무 과다라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분은 가로열고 마지막에 답답답은 이미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업무 과다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성경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일만 하는 삶이 맞게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일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무엇일까요? 답답답은 이미 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이제 23절 이하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야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 지금 교회가 있었던 곳에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 세계에서는 4대 스포츠 재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피아 재전이 있고 이스트미아가 이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티아 그 다음에 뭐 네미아 이런 재전들이 있어요. 재전들. 근데 보통은 한 10개월 전부터 이제 훈련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마라톤 보면 1등 어떻습니까? 1등 하면은 위에다가 월계수 나무 이파리 엮어가지고 하나 씌우잖아요. 그게 1등이에요. 그거 하나 쓰겠다고 10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걸 쓰는데 썩어 없어질 걸 위해서 너희들에게 만약 영광스러운 관, 영원한 관이 준비되어 있다면은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훈련해야 되느냐? 예? 그 하고 있는 게 그 좀 힘들다고 얘기할 만한 게 도대체냐? 사람들이 그 하찮은 그 메달 하나 따겠다고,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올림픽 메달 하나 따려면 4년, 8년 고생해야 되잖아요? 예, 아이돌 데뷔하려면 여러분 10년 이상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년, 10년. 어학 다 배우고, 뭐 성형 다 하고, 예? 춤 다 배우고, 몸은 뭐 이게 좀 젓가락처럼 만들어야 되고, 하루에 뭐 땅콩 네 알 먹었네 뭐 어쩌네 그래야 여러분 되는 게 그게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뭔데 그걸 대로 몇 년 하고 나면 또 이름도 잊혀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이 고생을 하나? 이걸 위해서 나는 뭘 절제해야 되나? 뭘 헌신해야 되나? 이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많이 해야 돼요. 그 인생의 철칙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수천 가지 해야 돼.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43년간 광야를 전전하지 않아요. 늘 불평불만 하다가 다 죽었지만, 광야 1세대 다 죽었지만.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큰 상급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사실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좀 가혹하게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찡찡거리는 거는 난 때려주고 싶어. 뭐 힘드네 어쩌네 뭐하네. 예수 안 믿어도 옛날에 말이에요. 어른들 할머니들 보면 말이에요. 애를 밭에서 놓고 일하고 8시 10시 놓고 말이에요. 그중에 또 두셋 죽고 말이지. 그래 다 꿋꿋하게 살았어요. 요새는 뭐 애 하나 낳고도 뭐 다 죽네 사네 뭐. 그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이게 뭐 너무 약해졌어요. 체질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다 약해졌으니까 뭐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이건 여러분, 무한한 자원에 접속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하지 더 못할 일이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겁니다. 뭐 야근이 좀 많네, 뭐가 많네. 밤을 좀 세우면 어떻습니까? 젊을 때 밤 안 세우면 언제 세울래? 예. 난 술 먹다가도 밤을 며칠 세웠는데. 일하다가 밤 좀 세우면 어때요? 좀 한번 올인해보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올인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안 늘어나요. 이게 능력이 안 늘어나. 캐패시티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내가 성장이 있는 거지. 내가 할 만한 일만 하면은 맨날 그냥 그렇게 고냥고냥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내가 못할 일입니다. 그런 일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도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혼자 알아서 잘해라 그러는 거죠.
예, 왠지 혼나는 기분이지만.
아유, 참.
그 목사님 세대, 저하고 그래도 이제 한 10년 이상 터울이 나니까 저도 그를 쫓아가는 세대, 아까 뭐 새마을운동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 어렵고 힘들다는 거에 어떤 그 받아들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세대와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 이거 라떼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원이 아니고, 네. 여러분, 손흥민이 조언이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오른발, 왼발을 똑같이 쓰겠다고 아버지가 왼발부터 쓰게 한 거 아닙니까? 공을 차되 왼발로 천 개를 먼저 차고 오른발 차게 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걸리면 들어가게 만든 훈련이 없었다면 손흥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아들처럼 같이 놀고, 뭐, 같이 먹을 거 다 먹고, 잘잠 다 자고, 뭐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 여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요새 우리나라 애들 얼마나 잘합니까? 뭐. 예? 정말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뭐 옛날이라서, 아니, 아니, 지금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 내 욕망에 이끌리고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하게 삽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 소리 안 합니다. 하소연 안 합니다. 상담도 안 합니다. 다 이겨냅니다. 그러라고 성경 준 거예요. 뭐, 무슨 뭐 힘드네, 어쩌네. 상담 좀 하지 마세요, 상담.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제가 저 말씀도 드리기 전에 그냥 딱 말씀을 못 참고 붙잡아 가셨는데,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몰입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살아내는 삶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손흥민 얘기하셨는데 그 손흥민 아버지가 오른발잡인데 양발을 다 쓰게 하기 위해서
양말도 왼발부터 신게 하고 바지도 왼쪽 발부터 넣게 하는 그 삶은 외과 의사들이 오른손 왼손을 다 써야 되는데 어느 외과 교수님은 자기한테 온 전공의가 물어보면 너 어떤 손잡이야? 그러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있는 동안은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밥 먹어 하는 그 일상의 삶에서 그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한 번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수천 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뭐 아니 뭐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현실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로 그리고 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 그 받은 사랑을 누리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로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렇게 하시기를 뜻하시고 또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도 그 사랑의 눈으로 인생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는 교회와 지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